제76장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첫 번째, 시간 1937년 8월 8일 장소 싱가포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리스도 안의 풍성을 얻기 위해 줄이고 추구함. 지난 며칠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의 풍성을 얻으려면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줄인 사람만이 믿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줄이는 것이 결코 불만족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자기의 생활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현재의 생활이 실로 좋지 않다고 느끼며 만족해하지 않을 뿐 그들에게는 결코 줄이는 마음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결코 없습니다. 불만족은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줄이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불만족은 현재에 대한 것에 불과하지만 줄이는 것은 장래에 대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기꺼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줄인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경고하겠는데 생활에 대하여 불만족한 모든 사람은 성경의 교리만 알 수 있을 뿐 영적인 체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탓할 필요 없이 자기를 탓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잘못은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 앞에서 줄이지 않은 사람은 교리를 알 수 있을 뿐 교리 안에서 말하는 그 실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매우 엄중하게 말하겠는데 추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가 올 때에 어떠하듯이 갈 때에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의 몸에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축으로 인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얻어야 할 모든 약속을 얻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의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오늘 우리는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역사의 네 방면을 보기로 합시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피가 있는데 이 피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속량한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람은 그 안에 옛사람이 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죄를 좋아하면 육체는 가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므로 반드시 우리 옛사람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은 곧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제거된 후에야 안에서 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분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고 부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방면입니다. 적극적인 방면은 안에서 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피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두 가지는 다 소극적인 것으로 아담의 타락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피 흘릴 필요가 없으며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소극적인 방면은 지난 며칠 저녁에 이미 보았으므로 이제는 전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속죄와 무관한 죽음.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는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피조되지 않은 그분의 생명을 얻어 그분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분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나무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생명나무, 곧 피조되지 않은 생명인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있지만 그것은 피조된 생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피조되지 않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얻게 하여 사람의 수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높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결코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해 살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인하여 깨끗이 처리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의 아들의 죽음에는 다른 방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속죄와 관계없는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방면에서 속죄를 위한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방면은 속죄와 무관한 죽음인데 성경에서도 이것을 몇 번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속죄와 무관한 방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완전히 속죄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의 또 다른 방면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여 사람으로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임을 어찌 알겠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아담이 깊이 잠든 것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방면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성경은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가 피를 흘렸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양을 죽여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힌 것은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속죄의 역사를 이루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인데 다행히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그리스도를 연합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연합하십니다. 하나님은 양을 연합하신 것처럼 양의 가죽옷을 입고 그분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을 연합하십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을 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잠들음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무관한 죽음의 방면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어떤 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취해 사람에게 주심으로 그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즉 영원한 생명, 피조되지 않은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많은 동물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러한 동물들은 사람보다 한 단계 낮은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배피를 선택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등 동물에서 찾지 않으시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의 생명은 아담의 생명과 같으며 하등의 생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우리를 새로 만드사 우리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구원받은 모든 사람으로 건축되어진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얻은 생명은 모든 생명보다 높습니다. 본래 우리의 생명은 단지 육체에 속하고 흙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으로 인하여 교회의 건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의 아담의 잠들음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예표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이 아직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없으면 속죄가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양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가죽옷은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필요치 않으며 쓸모가 없습니다. 이 가죽옷은 장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 2장 21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아담의 잠들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또 다른 방면을 예표합니다. 그것은 보통의 죽음이 아닌 잠드는 것으로서 죽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을 잠들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다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있어야 죽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과 무관하고 죄와도 무관함으로 잠들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을 분명히 이해하려면 계호를 만들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속죄와 무관한 죽음을 구분해야만 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속죄와 무관한 죽음은 적극적으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분의 생명으로 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의 속죄와 무관한 죽음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며 그들로 능히 예창조를 이기게 하여 새창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죄가 사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형수가 사함을 받고 죽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방면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무관한 죽음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이전에 없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소극적인 방면에서 우리로 죽음을 명쾌하며 적극적인 방면에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음.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귀하며 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만일 신약에서 네다섯 군데에 해석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구절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구절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길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전일한 목적은 곧 불을 이 땅에 던지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이 불은 장작불이 아니라 세상 밖의 불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찬송가를 의자 위에 던졌다면 이 찬송가는 원래 의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자 밖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을 이 땅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불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불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알려줍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불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불과 같고 공의롭고 거룩합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던져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은 아직 그분의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받아야 할 침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침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3장에서 그분이 분명히 침례를 받으셨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침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로마서 6장과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우리는 이 침례가 죽음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신 것은 그분이 아직 죽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침례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침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침례가 왜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루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하려면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곧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루어야 할 한 가지 일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아직 붙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버려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사람은 그 생명을 결코 얻지 못했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야 비로소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 생명은 나올 수 없으며 사람은 그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분이 죽은 후에라야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구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데 곧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답답함은 원문에서 매우 절박함을 뜻합니다. 그분이 받을 침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분이 얼마나 절박하고 답답하셨겠습니까? 왜 그분은 답답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본래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불과 같은데 이 생명은 우주에 충만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한과 지배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무소부재하며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다 그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불과 같습니다. 불은 널리 퍼지는 것이며 그것을 가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사람이 되시어 이 큰 생명을 육체 안에 가두고 포장해 두었습니다. 이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으면서 동시에 벳세다에 있을 수 없으며 각처에 모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육체는 어제 갈릴리에 있고 오늘은 유대 땅에 있어야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로 인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으므로 그분은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분의 바깥의 이 육체는 그분의 이 무소부재하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 생명을 죄수와 같이 가두어 그분으로 하여금 이전처럼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무소부재한 생명이 얼마나 답답하게 묶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떻게 절박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아직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절박하다고 느끼셨으며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는 절박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다른 한 방면의 죽음은 곧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이루시려는 침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방면의 죽음은 그분으로 하여금 외면적인 감옥을 벗어버리고 불을 던지게 했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속죄와 무관한 죽음이며 피와 십자가와 다른 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방면의 죽음을 살이라 부릅니다. 시간 관계상 나는 단지 기초만 세워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다른 한 방면의 죽음이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는 것임을 알게 할 뿐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성경은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죽음이 무엇과 같다고 하셨습니까? 밀알의 죽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밀알로 속죄를 이룬다는 말이 전혀 없는데 이는 밀에는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밀의 죽음은 속죄와 무관한 방면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한 알의 밀인데 밀의 외면의 껍질은 그 안에 밀의 생명을 감싸고 있습니다. 만일 이 생명을 해방하려면 반드시 밀을 먼저 땅에 묻어야 합니다.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마치 밀과 같은데 밀의 생명은 껍질에 쌓여 있습니다. 만일 껍질이 재해지지 않으면, 즉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밀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밀이 땅에 묻히면 땅에 있는 수분이 껍질에 역사하여 껍질을 깨뜨려 버립니다. 며칠 후에 밀은 싹이 나와 자라고 몇 개월 후에는 수백 개의 밀을 맺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한 알의 밀알과 같아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죽지 않으면 영원히 그분 혼자이신데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비록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생명은 육체로 감싸여 있으므로 사람은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 없었으며 그분은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실 수 없었습니다. 만일 100개의 열매를 맺는다면 밀알은 모두 몇 개가 되겠습니까? 101개입니다. 왜냐하면 한 알이 죽었으므로 100개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원래 오직 한 알이며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거쳐 부활한 후에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원래 그 한 알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 밀알이 되었습니다. 원래 유일무이하였으나 오늘날 101개의 밀알 중 첫 번째 밀알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였으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였으나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임. 친구들이여, 당신은 죽음과 부활이 동일한 경계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는 독생자가 있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는 많은 자녀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첫 번째 밀알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독생자는 맏아들이 된 것입니다. 본래 한 알이었지만 나중에 100개의 밀알을 맺었는데 이 100개의 밀알과 첫 번째 밀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갓을 심으면 갓이 나오며 밀을 심으면 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을 심으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주 예수님입니다. 아프리카에 한 노자매가 있었는데 그녀는 흑인으로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교육을 받은 것이 없으며 말도 그다지 분명치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가서 진리를 물었습니다. 한 영국 목사가 그녀에게 가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부분적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적당한데 신학 박사도 아마 이같이 대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들 안에 조금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100개의 미랄은 이전의 그 첫 번째 미랄에서 산출된 것입니다. 100개의 미랄을 합치면 곧 처음의 그 하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는 연합되어 그리스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내가 매우 기이하게 느끼는 성경 구절인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비록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아, 바울 형제여, 당신은 잘못 말했습니다. 어떻게 교회라는 말을 빠뜨렸습니까? 응당 그리스도와 교회도 이러하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잘못 썼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왜 교회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교회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말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 정관사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며 정관사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번역하지 않았는데 오직 다비의 영문 번역본만이 이것을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다릅니다. 전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후자는 교회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가 된 것을 가리킵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는 예수를 가리키며 예수는 단체적이지 않고 머리요 원수이며 나머지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몸을 이룹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전체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가 되게 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다 조금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 조금씩 있으므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은 원래 하나이나 하나님은 우리로 떡을 부순 후에 각 사람이 조금씩 먹게 하셨습니다. 오직 한 떡이 많은 사람 앞에 있으며 많은 사람이 먹은 떡을 합하면 곧 그 떡이 됩니다. 모든 사람 안에 다 떡이 조금 있으며 모든 사람 안에 다 그리스도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으나 죽음과 부활을 거친 후에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셨고 그분 자신은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자연계에서 한 알의 밀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이 이 자연계의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더할 수 없이 좋은 비유입니다. 자연계에서 한 알의 밀이 많은 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한 분 그리스도도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한 알의 밀이 어떻게 많은 밀로 변하는지를 알 수 없겠지만 당신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땅에 심어 많은 그리스도인을 산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해방하셨습니다. 부활한 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였으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그리스도도 독생자에서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셨습니다.